일본 뉴스 파헤치기.
네, 일본 뉴스 파헤치기 6회 시작합니다. 업로드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랑 이번주는 주 2회 업로드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생업에 지금 쫓기고 있어서 제가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제가 팟캐스트 녹음할 시간도 없었네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편집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불쌍한 놈, 형이 끝나고 술 한 잔 사줄게.
지난주에 일본에 참 많은 일이 또 있었는데요. 그 무엇보다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또 쿠마모토 지진에 관한 이야기겠죠. 쿠마모토 지진 관련된 그 뉴스를 한번 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쿠마모토 지진은 여진이 훨씬 더 컸어요. 본진보다 여진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본진이라고 하면 처음에 발생한 지진이죠. 그 다음에 발생한 지진이 이제 여진인데 여진이 훨씬 더 규모가 커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또 났네요. 여진이 나기 전에는 사망자도 한 10명 정도 되고 그다지 엄청난 피해를 갖다 준 그 재앙 수준의 지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여진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4월 27일 자 지금 NHK 지금 보도를 보면은 49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만 1000명 정도가 지금 피난 상태라고 해요. 4만 명이 지금 피난할 정도면은 지금 뭐 엄청나게 상황이 지금 악화된 거죠. 그리고 뭐 부상자는 벌써 중상자가 275명, 그 다음에 경상자가 1059명. 아이고 참 이게 상태가 심각한데 이 쿠마모토 지진이 지금 그 일본의 지진에 관한 그 패러다임 같은 걸 좀 바꾸고 있어요. 사실 그 지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우선 커다란 지진 하나가 나요. 그러니까 본진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진으로 여진 같은 게 나거든요. 여진은 본진보다는 1차 지진보다는 규모가 작아요. 보통 그래요.
이런 개념이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상식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도 본진이 났으니까 여진이 나긴 하겠지만은 좀 작은 게 나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상식을 지금 완전히 지금 뒤집어 버렸어요. 쿠마모토 지진이. 왜냐면은 1차 지진보다 본진보다 여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받아들여 왔던 그 상식. 처음에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작은 지진이 난다. 지금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본진 여진 뭐 이런 개념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본진 큰 게 났으니까 뭐 여진이 와도 뭐 조그만한 게 오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방심을 했다. 그래서 피해가 이렇게 커진 측면도 있다. 여진이란 개념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지진, 2차 지진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도 지금 방송에서는 아직도 여진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진이란 말이 사실 여자가 남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본 지진이 난 다음에 나머지 지진, 조그만한 지진들이 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그 여진이란 말을 아예 쓰지 말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쿠마모토 지진이 그 정도로 지금 충격적인 지진이었어요. 기존의 상식을 뒤집은 지진. 지진에 관한 뭐 피해 정도 얘기는 다른 뭐 한국 언론 매체들도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특파원 같은 것도 막 파견해가지고 실제 막 사람들 인터뷰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그 한국에서 좀 화제가 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피해가 난 쿠마모토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이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막 묻는 거. 그게 지금 한국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랑 대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본에서는 지진 등 재난 수습을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바로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민주당 정권, 일본의 그 민주당 정권이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피해 수습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신뢰도를 잃고 망했죠. 결국 정권을 완전히 자민당한테 다시 내줬죠. 이게 아베 총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하면 이제 또 중의원 선거까지 같이 하는데 결국 이제 선거 때문에 간 거죠. 지진이나 이런 재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급격하게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선거 직전에 북에서 괜히 미사일 쏘고 사람들이 탈북해서 들어오고 뭐 휴전선에서 막 총 쏘고 뭐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면은 이제 국정 경험이 있는 여당한테 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쿠모토 대지진이 여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그 리더십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사실 아베 총리는 지진이 일어난 그 첫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못 갔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본 그 2011년도에는 간나오토 총리가 지진 난 다음에 바로 후쿠시마를 가는 바람에 그럼 후쿠시마에 있는 그 동경전력이나 그 후쿠시마에 있는 직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의전 준비했거든요. 의전. 그 다음에 뭐 보고 준비하고. 아니 지금 재난 처리하는 것 바빠 죽겠는데 그래갖고 막 지금 막 피해 정도 파악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자꾸 머리 싸매고 있는데 간나오토 총리가 가니까 간나오토 총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총리니까 총리한테 보고하려면은 또 엄청나게 또 자료 준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방해한 거죠. 오히려 가갖고. 그래가지고 간나오토 총리가 그래가지고 실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난이 일어나면은 그냥 컨트롤타워만 세우고 뭐 이런 거 뭐 대응을 뭐 어떻게 빨리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만 할 것이지 왜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뭐 보고 같은 거 하라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해가지고 지진 대응을 지연시켰냐 이거죠. 그거에 일본 사람들 분노해가지고 실각한 거거든요. 사실 아베 총리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 기회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뭐 진짜 막 진두지휘하고 뭐 이런 모습을 진짜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기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안 그래도 요즘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베노믹스도 뭐 지금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은 이거를 대응만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지지율이 엄청 뛰어요. 지지율이 그 뛸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 완전히 그 폭삭 내려갈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 아베 총리가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에요. 대응을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아, 자기는 쿠모토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타진했는데,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가시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 방해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게 말려가지고, 며칠 후에, 들어갔죠. 그래서 막 무릎을 꿇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국민한테 얼마나 지금 뭐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아베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막 무릎 꿇고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내보냈죠. 이럴 때 이거를 뭐 아베가 선거로 이용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비판을 하면은 총리의 지금 호의적인 여론, 사실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지도자한테 굉장히 여론이 호의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믿을 사람은 이제 정부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비난을 할 수가 없죠.
만약 선거용이다라고 비판하면 도리어 일본 국민에게 역풍을 맞겠죠.
쿠마모토 지진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왔는데 원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잖아요. 진짜 아베 내각의 천운이에요. 천운. 아베 내각이 제가 보기에는 7월에 있는 선거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뭐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지진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게 생겼거든요.
자민당에는 지진 이전에 악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 그 뉴스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사실 쿠마모토 주변에 원전이 3개 정도 있거든요. 겐카이 원전이랑 센다이 원전이랑 이가타 원전. 운이 진짜 좋았던 게 쿠마모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가동 중인 원전은 센다이 원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고 다른 원전들은 다 점검 중이었어요. 아니면 그 가동을 잠깐 그 중단했던가. 그래갖고 원전이 멀쩡했어요. 그러면은 훨씬 쉬워지죠. 왜냐면 그동안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뭐 통상적인 거면은 뭐 규모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습할 수 있거든요. 보통 지진만 해가지고 가옥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끊기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이 사람들 매뉴얼에 다 있고 시나리오대로 뭐 하면은 굉장히 이제 뭐 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대규모 쓰나미가 오거나 아니면은 원전이 뭐 폭발하고 뭐 이러거나 멜트다운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2011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그 당시
2016년 현재 해일과 원자로 멜트다운 재난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비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대응을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관료들이 그 밑에 있던 관료들이 잘 그 처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사실 그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권이 누가 돼도 한국은 돌아갑니다. 한국은 뭐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체계 뭐 이런 일하는 체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촘촘히 짜여져 있고 잘 돌아가는데요.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고 대한민국은 거의 안 바뀔 거예요. 관료 조직이 이제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한국은 뭐 계속 비슷하게 돌아갈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관료 조직이 사실 일본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료 조직이 사실 그 동경대 출신 엘리트 집단인데 총리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관료들한테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의견 있으면은 뭐 지시하고 뭐 이런 이 정도지 그 실무 같은 거는 사실 관료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건의하고 내각에 다 건의하고 솔직히 뭐 민주당 정권이 됐던 자민당 정권이 됐던 다 알아서 합니다. 이거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일본은 관료 사회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지 뭐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크지 않고 아베 총리가 물론 그 관료 사이에 뭐 반대해가지고 아베노믹스 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 뭐 그거는 뭐 하도 관료들이 못하니까 지금 뭐 나서가지고 경제정책 뭐 자기가 막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거는 관료들이 잘해요. 일본 관료 조직이 엘리트 조직이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 사실 지진도 이 엘리트 조직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그 관공서까지 잘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뉴얼도 있고 훈련도 많이 해봤고 그래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컨트롤타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진 그 수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운이 좋았죠. 여기서 한번 만약에 원전 한번 터져봐요. 그러면은 다 작살납니다. 다 작살나고 왜냐면 거기에 관한 대응 방법이 없어가지고 후쿠시마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경우예요. 왜냐면은 그 편서풍 때문에 다 태평양으로 방사능이 날아갔잖아요. 냉각수도 막 태평양 쪽으로 버리고 물론 그거는 진짜 일본이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지만은 그 상황에서는 사실 그 뭐 그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규슈에서 만약에 원전이 한번 터지잖아요. 뭐 오사카 뭐 도쿄 뭐 다 뭐 다 재앙입니다. 재앙. 왜냐면 편서풍이기 때문에 바람이 뭐 다 동경 쪽으로 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원전이 제일 문제예요. 원전이 제일 문제. 근데 원전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 정말 운이 좋았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잘 수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슬슬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원전이 진짜 안전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2016년 4월 28일자 주간 문춘의 그 기사거든요. 이게 특집 기사를 썼는데 여기서 지금 원전이 진짜 안전한가 한 10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지금 기사를 냈네요. 사실 이런 기사는 주간지 아니면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됐거든요. 왜냐면 아베 총리가 지금 언론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전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 뭐 이런 뉴스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보도 통제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보도를 하고 이러면은 객관적으로 보도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원전 관련 얘기는 하기 힘든데 왜냐면은 아베 총리가 원전 재가동을 하려는 그런 입장이에요. 원전 가동을 중지하면은 일본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심하다. 이 사람은 지금 경제를 지금 활성화 해가지고 일본을 부흥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정치적 생명력을 얻으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원전을 폐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경제에 당장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당장 이제 전기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일본 산업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물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 생산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근데 당장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베는 이런 걸 하기 싫어요. 고이즈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당장 중지시키자 이래가지고 뭐 최근에 뭐 세를 불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재가동을 하자. 원전 필요하다.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언론이 좀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방사능 얘기하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그냥 공중파에서는 조금 하기 힘들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표면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은 큰일 나요.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그 아베 언론 탄압하지 마라 해가지고 기자들이 외신 기자 클럽에서 막 성명서 내고 막 이랬잖아요. 다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 아베 총리가 뭐 자기 권력 같은 거를 유지하려고 다 버리는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 황색 언론 같은 게 오히려 훨씬 더 뭐라고 하죠?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산신문조차도 이런 거 못하거든요. 잘 왜냐면 하면은 뭐 완전히 작살나기 때문에 아산신문 같은 경우도 막 눈치 보면서 막 기사 잘 못 내고 이래요. 요즘엔 특히 뭐 방사능 얘기하고 이러면은 후쿠시마 사람들 불쌍해 죽겠는데 무슨 그런 기사를 쓰고 그러냐 해가지고 항의가 엄청 들어온대요. 아 물론 일본 사람들 방사능 위험한 거 다 알아요. 사실 다 조심하고 있거든요. 물도 막 사 먹고 절대 수돗물 안 먹고 뭐 아니 뭐 다 하고 있어요. 사실 다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사람들 뭐 지금 고통 겪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방사능 그것 때문에 후쿠시마산 농산물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이게 뭐 그 거의 뭐 이지매를 당할 정도의 지금 뭐 그런 분위기거든요. 일본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는 게 애국이고 후쿠시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뭐 방사능 욕을 하고 원전 욕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분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많은데 그게 지금 뭐 겉으로 지금 표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본 사람들의 표현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주간지죠.
주간지는 사실 그런 눈치 볼게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잡지만 많이 팔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막 씁니다. 하여튼 주간지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써요. 막 써. 기사를 막 쓰기 때문에 그 유익한 내용을 또 주간문춘이 또 썼네요.
주간문춘 파이팅. 우리는 너만 믿는다.
이 기사에서 그냥 중요 뭐 포인트로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 같아요. 지금 완전히 활성 단층대에 세워져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쿠마모토 지진이 지금 이런 그 단층이 사실 이 단층이 뭐 독립적으로 있는 단층이 아니라 다 연결된 단층이거든요. 사실 지진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쿠마모토 지진이 올 때 동경에도 지진이 오고 뭐 다 지진이 그 연결된 곳에서 다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나의 큰 무슨 선처럼 연결돼 있어요. 일본 열도를 다 연결해 놨어요. 지진층이 오이타도 지금 그 단층대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 활성 단층대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난 거예요. 거대한 이 활성 단층대에 원전이 두 개나 걸쳐 있어요. 지금 센다이 원전이랑 이가타 원전. 그 활성 단층대 위에 건설된 원전이에요. 황당하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원전 폐쇄해야 된다는 충분한 논리가 되는데 이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완전히 그 제가 보기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언제 이게 땅이 흔들려가지고 무너질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그 지어놨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그 당시 70년대 과학 수준으로는 여기에 그 지층층이 그러니까 활성 단층이 있는지 몰랐다. 여기가 다 안반인 줄 알았다. 당시에는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학문이 진보하다 보니까 여기도 단층이었구나 이런 게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진짜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데 당시에 그 70년대에는 여기 그 활성 단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지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다 폐쇄해버리는 것밖에 지금 길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걸 뭐 계속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당시 70년대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화산에 관한 리스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대요.
화산이 분화되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덮칠 리스크를 말합니다.
일본에 또 화산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아니 한국에도 있나 화산학? 한국은 뭐 다 지구과학 쪽으로 다 한꺼번에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본에는 화산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그 대학원에 보통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화산학자들의 의견 같은 거는 굉장히 지금 무시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화산학 전문가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그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대요. 이게 이제 학문 하시는 분들이 조금 또 알력 다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진학을 하는 사람이랑 화산학을 하는 사람이랑 싸운대요. 서로. 서로 싸우고 서로 인정을 안 한대요. 그 당시 70년대에는 뭐 화산학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연구가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무시했고 현재도 지금 뭐 거의 지진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돼가지고 뭐 지진에 관련된 리스크만 지금 뭐 거의 다 반영을 해가지고 원자를 재가동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화산 폭발에 관한 그런 리스크는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마그마 같은 게 분출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면은 다 게임 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 7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냐면은 오일 쇼크가 일어난 다음에 일본이 이제 에너지 그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사실 무분별하게 많이 세웠거든요. 이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계륵과 같은 존재죠. 이게 필요하긴 한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일본처럼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화산도 있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이런 진짜 무지막지한 나라에서 과연 이게 가능키나 한 거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 막 세워버렸거든요. 다 오일쇼크에 관한 어떤 방어 차원에서 세워버렸고.
대체 일본은 왜 원전을 이렇게 고집하는 거죠?
그 원자력 발전소가 단순히 그 에너지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안보적인 문제도 이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일본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핵무기를 전략적 무기로 갖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결정적이죠. 일본이란 나라에 그렇게 지진만 일어나고 뭐 화산도 있고 활화산도 있고 뭐 쓰나미도 발생하고 태풍도 막 불어닥치고 이런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다는 게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석탄 태워가지고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거 태워가지고 발전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물론 경제성은 없지만은 그 위험성, 그 리스크, 사고 났을 때의 리스크를 생각해보면은 지금 화석연료 발전소가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플루토늄을 보유하려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뭐 다 뭐 알려진 사실이니까 뭐 얘기를 하면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폭발한 게 우리는 뭐 다 멜트다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핵폭발이잖아요. 후쿠시마 그 3호기에서 터진 거 그거 사실 플루토늄 터진 거거든요. 플루토늄이 그 핵반응 일으켜가지고 터진 거잖아요. 일본 정부에서는 사실 그 후쿠시마 그 폭발하는 장면, 그 NHK가 그 찍은 장면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을 못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언론 통제를 하는 거죠. 폭발하는 모습이 막 불꽃도 튀고 막 이래요. 근데 그 플루토늄이 이제 핵반응해가지고 터진 게 아니면은 그럼 뭐 불꽃도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영상이 다 증거예요, 사실. 그랬는데 그걸 자꾸 보여주면은 일본 국민들이 그 일본 내에 있는 플루토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예 그 못 보여주게 저작권 문제를 걸어버려가지고 TV에서 방영을 못하게 지금 막아놨거든요. 일본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언론 통제하고 뭐 이런 모습은 뭐 거의 뭐 비슷해요. 뭐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뭐 언론 통제하고 이런 거야 뭐 동아시아 3국이 아주 같은 기조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 후쿠시마 그 3호기에서 어떤 연료를 썼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우라늄하고 플루토늄하고 섞은 그런 목스 연료라고 불리는 그런 연료거든요. 그런 연료를 쓰니까 이렇게 방사능으로 엄청나게 오염이 된 거죠. 체르노빌하고 뭐 맞먹는 수준의 오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플루토늄이 아니라 그냥 우라늄이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갔다고요. 그 전에 1호기인가요? 1호기도 뭐 폭발했는데 그때는 그냥 우라늄 그 원자로라 가지고 뭐 불꽃도 안 튀고 연기도 막 서서히 올라오고 뭐 이랬거든요.
플루토늄으로 인한 폭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사실 플루토늄 때문에 후쿠시마가 오염이 된 거죠. 이거를 뭐 근데 일본 정부나 이런 데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플루토늄에 관한 그 압박, 플루토늄을 일본이 도대체 왜 보유하고 있냐 뭐 이런 지금 감시의 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라늄 같은 거를 태우는 게 원자로잖아요. 원자로라는 게 사실 뭐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뭐 발전을 하는 건데 우라늄을 태우면은 그 우라늄 태운 그 연료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까? 농축된 우라늄의 그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 찌꺼기에서 그 플루토늄을 추출, 그걸 제철이라고 하는데 그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은 이제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처리 기술 같은 거는 사실 일본이 갖고 있지 못하죠, 지금. 재처리 공장이 있어요. 일본의 그 아오모리에 다쓴 우라늄에서 이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 공장이 아오모리에 있는데,
아오모리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작년에 또 한 차례 완성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2018년 완성 예정이고 24조가 넘는 공사비는 일본 전기료에 포함되어 충당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프랑스가 지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일본이 핵 선진국이다, 핵발전 선진국이다, 원자력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고 일본은 아직 후진국이에요. 핵발전 뭐 이런 거, 특히 재처리 기술 같은 거는 아직도 후진국이거든요. 자기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우라늄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으면은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근데 일본은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영국이랑 프랑스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태우고 남은 그 우라늄을 다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처리, 그러니까 플루토늄으로 이제 거기서 뽑죠. 그거를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프랑스의 용역을 맡겨 플루토늄을 뽑아서 역수입을 한 셈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은 48톤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핵폭탄, 뭐 나가사키 핵폭탄 수로 뭐 산정해 보면 뭐 4,000개 뭐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일본은 지금 뭐 더 이상 재처리 안 해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만으로도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핵폭탄 규모의 폭탄을 4,0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플루토늄이 사실 뭐 군사적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뭐 명확하죠. 이 플루토늄을 군사적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명확한데, 다른 나라에서 이제 플루토늄을 일본 갖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본에.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는 플루토늄을 이제 갖고 있을 명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얘기가 조금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은, 순수한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은 그냥 우라늄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우라늄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플루토늄까지 지금 갖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게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플루토늄을 가져야 되는 지금 다른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그 목스 연료라는 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목스 연료라는 게 아까 뭐 후쿠시마 얘기도 했지만은 우라늄하고 플루토늄하고를 섞은 그런 연료예요. 사실 목스 연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생각을 해보세요. 플루토늄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재처리할 능력도 없어가지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프랑스에 위탁 생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 뭐 거기에 또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리고 또 사용하고 남은 다음에 또 그 찌꺼기 같은 건 또 처리하는 비용이 또 엄청나거든요. 플루토늄이 워낙 또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방사능이 엄청나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작업하는데 힘들거든요. 이게 사실 필요도 없는 건데, 플루토늄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목스 연료를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태워야 돼요. 플루토늄을 태워가지고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 우리는 사실 플루토늄을 그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절대 군사 목적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목스 연료 플루토늄을, 그러니까 태워야 돼요, 일본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래서 돈도 비싸고 뭐 그 단가도 세고 사실 뭐 그 오염도 많이 되고 주변 또 환경 엄청 오염시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플루토늄을 태우고 있어요. 뭐 후쿠시마는 뭐 지금 폐쇄가 됐으니까, 후쿠시마는 폐쇄됐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 겐카이 원전이 그 쿠마모토 근처에 있는 그 겐카이 원전이 이걸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마오카 원전, 이건 시즈오카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가타 원전, 에히메, 예, 이것도 쿠마모토 근처에 있죠. 이것도 지금 목스 연료를 지금 뭐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플루토늄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일본은 태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은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뭐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뭐 진짜 천연가스를 태우고 말지. 천연가스 요즘 싸잖아요. 러시아에서 바로 수입해가지고 그냥 천연가스를 태우고 말지.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없게 되면은. 사실 이 몫스 연료를 그 전면적으로 쓰는 그 원자로는 그 몬주라는 게 있어요. 이 몬주라는 게 그 후쿠이현에 있는 건데, 그 이 몬주라는 그 발전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발전소라기보다는 아직 실험용, 실험용 원자로예요. 그 미츠비시 중공업이 지금 뭐 그 만든 뭐 미츠비시 중공업만이 아니라 뭐 다른 회사도, 히타치나 뭐 이런 회사도 지금 참가해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 뭐 미츠비시 중공업이 거의 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몬주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몫스 연료를 쓰고 있는 다른 그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그 몫스 연료가 아니라 그 우라늄을 쓰는 원자로예요. 근데 그 거기를 좀 그 경수로를 개조해가지고 지금 몫스 연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몫스 연료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는 그 몬주가 아마 유일해요. 근데 몬주는 아직도 실험 단계죠.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 뭐 정지하고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거기도. 근데 거기는 또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은 게, 그거는 거기는 이제 나트륨으로 냉각을 시키는 곳이거든요. 근데 나트륨으로 냉각을 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써가지고 그 냉각을 시켰잖아요. 뭐 사실 뭐 바닷물도 집어넣고 이랬죠. 거기 뭐 바닷물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용융한다 이래가지고 뭐 헬리콥터에서 막 물을 끼얹고 뭐 바닷물 넣고 이랬잖아요. 근데 바닷물 사실 넣으면 안 되는데, 부식하는데, 그리고 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근데 뭐 당장 급하니까 뭐 바닷물 넣고 이랬잖아요. 뭐 근데 몬주는 사고 나면 그걸 못해요. 그 나트륨이 반응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갖고 나트륨에 물을 넣으면은 더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여기는 사고가 나면은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여기는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긴 도대체 나트륨이라서 이건 뭐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긴 사고 나면 여긴 큰일 나거든요. 근데도 지금 몬주를 지금 폐쇄를 못 시키고 있는 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플루토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몬주를 폐쇄시켜버리면 플루토늄을 갖고 있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몬주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뭐 정지는 시켰는데 완전히 폐쇄는 안 시켰거든요. 폐쇄 명령을 지금 내릴 수가 없어요. 자민당 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베는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키신 오부스케 대부터 벌써 가져온 그 할아버지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핵무기를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해요. 그 핵무기를 근데 만들려면 핵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원료를 그 가지려는 명분이 되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가지고 지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원료를 지금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뭐 지진 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폐쇄시켜버리면, 아베 총리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왔던 그 일본 군사대국의 꿈, 이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아베 총리는 지금 자식도 없고, 그래요. 지금 자식도 없고, 그 아키에 부인이죠. 아키에 부인이 불임이라 가지고 그 자식도 없고 지금 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베 총리는 뭐 주간지에서 얘기하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주간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앞뒤를 안 가리고 지금 뭐 달려들고 있어요. 내 대에서 다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대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할아버지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의식이 엄청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순수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순수한 어떤 이유예요. 일본의 부국 강병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못다야 이룬 꿈을 자기가 이뤄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아, 진짜 자식이라도 있었으면은 자식한테 야 네가 해라 해가지고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몸도 안 좋잖아요. 괴장성 대장염, 어떤 그 보도에서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나서고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때 못 이뤘던 군사대계의 꿈을 자기가 이루어야겠다. 일본을 강한 일본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어야겠다. 이 사람은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 원자로 폐쇄하고 뭐 이런 거는 결코 이 사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지진이 일어나도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진당이죠? 지금 민진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민진당 내에서도 그 원전 추진파가 있어요. 민진당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 당이에요. 이 당은. 그래서 사실 정체성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오카다 대표랑 아베 총리가 그 대담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원전이 안전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전 뭐 가동 중지는 없다 뭐 이런 거 재확인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민진당에서도 뭐 칸나오토 예전 뭐 칸나오토 뭐 세력 뭐 이런 세력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칸나오토 같은 경우에는 반핵 운동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자기는 이제 속았다. 도쿄 전령한테 속았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정권을 다시 잡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뭐 공산당, 3인당 이런 당이 정권을 다시 잡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든 그 처지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폐쇄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한국도 플루토늄을 지금 태우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지금 아직 뭐 시험 중이라는데 경수료를 뭐 개조해가지고 목수 연료를 쓰려고 지금 준비 중이래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국은 일본보다 더 기술력이 없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뭐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나요? 한국도? 핵무기를 뭐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죠? 물론 뭐 쓸데도 없는데. 그 정도로 지금 원전에 관한 얘기는 사실 뭐 더 할 얘기가 있긴 한데 그냥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쿠마모토 지진에 관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 쿠마모토 지진이 난 다음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뭐 이런 글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퍼졌다 뭐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한국에서 오히려 이 뉴스를 조금 더 크게 다루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 관동 대지진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우물에 독 푼다고 헛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이 됐죠. 이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아직도 우리에겐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유언비어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게 있죠. 또 일본이 또 약자를 괴롭힌다 뭐 이런 기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일본의 우익에들도 비판한 얘기거든요. 이런 헛소리에 속지 말아라. 제가 보고 있는 게 이론나라는 그 일본의 그 잡지예요.
산케이 신문이 만드는 우익 성향의 매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헤이트 스피치를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푼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아직도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가 퍼지는 것이 황당하다. 뭐 이런 취지의 그 글이 쭉 써져 있어요. 이 우익 잡지에서도 이렇게 그 비판을 할 정도거든요. 굉장히 이제 여기서도 우익 잡지에서도 이건 악질적인 헛소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말이죠. 쿠마모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우물을 쓰지 않습니다. 수도를 쓰지 우물을 쓰지 않아요. 우물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물도 쓰지 않는데 무슨 우물에 독을 풀어. 지금 누가 우물물 마셔요 요즘에. 수돗물 마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한국 언론에서는 너무 호들갑 떨면서 또 뭐 제일교포를 괴롭힌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뭐 자기네들 국내에 나쁜 일이 있으면은 약자인 제일교포를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신문 기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이 유언비어는 일본 우익 언론에서도 믿지 않은 얘기고 일본 우익에서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우익 애들도 자정정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런 좀 근거 없는 얘기 같은 거는 좀 잘 모르는 그 한국 사람들한테 그걸 퍼뜨리면은 아, 이 새끼들이 또 일본 애들이 버릇을 못 고치고 또 이 지랄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유언비어 같은 거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뭐 이거를 뭐 그 인용하면서 아우 일본 놈들은 또 지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뭐 이거를 그 크게 다룰 내용도 아닌데 자꾸 한국에서 크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제가 불만이다. 왜 이걸 우익 애들도 지금 뭐 필터링을 하는 내용을 그 내용을 왜 굳이 또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관동 대지진 때 많은 그 조선인들 들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그 일본 그 당시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그 약간 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명분을 만들려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푼다. 그러니까 24시간 이제 군인들이 감시를 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조선인들이 희생을 당한 거거든요. 그 일본 정부의 그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 한국 그 조선인들이 이용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한 거죠. 사실 근데 조선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도 엄청 죽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제 다른 현에서 온 사람들, 특히 이제 좀 못 사는 동네, 옛날에 그 못 사는 동네 뭐 아오모리나 뭐 이런 그런 시골 같은 데서 도쿄에 이제 돈 벌러 오는 그 하층민들, 그 노동자들, 그리고 또 큐슈에서 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조선인들하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그리고 일본 좌익 세력들도 그 싸잡아가지고 많이 그 죽임을 당했거든요. 일본 정부가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자기네 국가에서 조금 뭐 사회 불안 같은 거가 일어나면은 그 탄압 같은 걸 많이 했죠. 그때는 정부가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위험비어를 퍼뜨렸어요. 정부가. 그게 지금 주체가 어디냐 뭐 이런 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데 뭐 군에서 먼저 퍼뜨렸다 아니다 뭐 정부 요인이 와가지고 뭐 퍼뜨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뭐 여러 가지 가설도 많고 뭐 제가 조금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더라고요. 확실한 건 뭐 우리나라 그 국민 그 거기 있던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 그 얘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정부가 그 얘기를 퍼뜨렸으면은 그 이번에는 SNS에서 일본 내에서도 약간 좀 우익 일베 같은 놈들 관심종자라고 하죠. 관심종자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놈들이 그 이런 어떤 소문을 퍼뜨린 거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진짜 개무시 당한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어떤 새끼가 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된다. 근데 쿠마모토에 우물이 몇 개나 있냐 뭐 쿠마모토 사람들은 뭐 우물 마시냐 그 사람들은 뭐 석기시대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지금 뭐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전혀 먹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굳이 한국에서 이걸 또 인용해 가지고 신문 기사로 이제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들어요. 이 이야기는 그 일본 내에서 다른 신문 같은 데에서는 크게 다뤄지던 얘기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우익 애들도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런 건 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달리 뭐 한국 조선인들 뭐 핍박받는 내용 더 많거든요. 조선 학교 보조금 뭐 일본 정부가 막 끊겠다고 막 지금 협박하는 거. 사실 그게 문제가 더 크지. 이 지진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말도 안 되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그다지 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딸리 지금 뭐 우리가 힘을 더 쏟아야 될 붕괴해야 될 일이 더 따는 게 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으니 앞으로는 우물 말고 다른 레파토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적 소문을 써먹니? 에휴.
그리고 지금 쿠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니기리 같은 거를 뭐 10엔에 팔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슈퍼 같은 데서 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저도 이런 걸 조금 약간 동경했을 때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2011년도에 물이나 뭐 음식 같은 거 막 세일해가지고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슷한 게 지금 쿠마모토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생필품 같은 거 세일해가지고 일부러 막 싸게 그 팔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려고. 근데 이런 그 훈훈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건물이 위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난하러 갔잖아요. 초등학교 체육관 뭐 이런 데로 다 이제 피난 갔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피난 가니까 이제 빈집이 여기저기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 중에는 집 안에 또 금고를 갖고 또 거기에다 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집털이가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기타노 타케시, 그 우리 그 한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뭐 코미디언이죠. 영화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쿠마모토에서 그렇게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는 놈들은 다 그 사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사실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타노 타케시라는 사람은 이런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약간 블랙 조크라고 하죠. 굉장히 듣고서 이제 쓰는 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조크를 좀 잘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쿠마모토뿐만이 아니라 미야기에서도 그랬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그 빈집털이 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뭐도 훔쳐갔더라? 뭐 기름 같은 것도 훔쳐가고 막 이랬어요. 주유소 가갖고 기름 훔쳐가고,
돈보다는 자동차 기름이나 기타 생필품을 많이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또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또 문제가 됐던 기억이 나요. 어디 가도 나쁜 놈이 있는 게 사람 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나쁜 사람도 있어요. 뭐 훔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의 그 하나는 얘기지, 이게 뭐 횡행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의 어떤 행태가 굉장히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 실제로 한 명은 체포됐어요.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잡혔거든요. 후쿠오카에서 와가지고 빈집털이 하다가 잡혔는데, 뭘 훔쳤냐면은 태블릿 PC 그 식기 T세트, 그러니까 찻잔 세트 차찬 세트 훔치고, 전부 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8,000엔 정도? 8만원어치? 그 정도 훔쳐가지고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되게 웃긴 게, 그 이 사람이 지금 후쿠오카에서 온 사람인데, 후쿠오카에서 쿠마모토까지 차로 왔는데, 후쿠오카에서 쿠마모토까지 그 고속도로로 타고 오면은 3,200엔인데, 고작 그 8,000엔 훔치려고 3,200엔을 내고 왔다.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사람들한테 진짜 쓴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참 이런 놈들은 어디 가도 있어요. 이런 좀도둑들은 어디 있는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갖고 동일본 대지진 때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중국인들하고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그 약탈하고 그 다음에 강간하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일본 우익애들이 자경단 같은 거를 조직해가지고 그때 동북지역 이와테현이나 뭐 이런 그 미야기현에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죠? 그 순찰을 돌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래서 뭐 지들이 뭐 그거 돈 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그 인터넷상으로도 지금 찾을 수 있어요 그거, 그 내용들. 그래가지고 그 우익 애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우리가 그런 물건 훔치고 이런 도둑들, 걔네들이 상정한 거는 그거죠. 외국인들이 그랬을 거다. 우리 일본인들이 그럴 리 없다. 우리 일본인들은 그럴 리 없는데 외국인들이 항상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중국인, 한국인을 잡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잡지 못했다. 참 원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뭐 같은 일본인들이 그러지 뭐 그 외국인들이 거기서 훔치겠습니까? 사실 거기 외국인 많이 살지도 않아요. 그 미야기형 같은 데는 저도 거기 있어 봤는데 그렇게 뭐 한국인도 많지 않고 한국 음식점도 별로 없고, 있으면 뭐 동경 같은 데, 오사카 같은 데 많지 많이 없어요 거기. 근데 거기서 뭐 돌아다니고 잡으려고 순찰 돌고.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쿠마모토 이게 빈집털이범 뭐 이런 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진짜 일부 사람들의 얘기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도둑 잡으면 제가 때려줄게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정도로 쿠마모토 지진에 관한 뉴스를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다루고 싶은 내용이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지난주에 발생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내용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다룰 수 없는 게 참 한이네요. 한 한이 됩니다. 이 뉴스는 아껴뒀다가 제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